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와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녀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다음은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역사에 알려지지 않은 나폴레옹의 실패한 전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는 익히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정복전쟁을 하려고 아무도 생각지 않은 눈 덮인 알프스 험산 줄령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죽을 힘을 다해 길도 없는 가파른 산 비탈을 그 무거운 대포며 무기며 낑낑대고 밀고 당기며 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산봉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산봉우리에 이르렀을 때 지도를 펴고 망원경으로 주위를 살펴보던 나폴레옹이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면서 외마디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병사들의 3분의 1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이야기인즉슨 이산이 아닌 겹이요. 나폴레옹은 하는 수 없이 나머지 병사들을 추스려 바로 옆 산봉우리를 향해 또다시 사력을 당해 나아갔고 드디어 그 산봉우리 위에 도착했습니다. 지도와 지형을 살펴보던 나폴레옹이 그 얼굴이 이전보다 더 급격하게 굳어지면서 절규에 가까운 외마디를 질렀습니다. 아까 그 산이 맞는 겹이요. 그 외침을 들었던 나폴레옹의 살아남아있던 병사들의 절반이 그만 충격에 의한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절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까지 익히 듣던 나폴레옹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는 수 없이 나폴레옹은 다시 군대를 정비하고 이전에 올랐던 봉우리를 향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평지에 도달해서 군대와 병사들이 쉬고 있었는데 한 병사가 나폴레옹을 유심히 쳐다보더니만 갑자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을 향하여 손가락을 가리키며 크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의 외침을 들었던 남아있던 모든 병사들이 집단적인 공황 상태에 휩쓸리며 심각한 우울증 및 급격한 현기증으로 모두 다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가 외쳤던 소리인 즉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 겹이야.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나폴레옹의 이 우스갯소리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 신앙의 어떠한 단면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신앙에 투영해서 그 신앙을 기반으로 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앙적인 열심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현실이 나의 기대와 소망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결과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고 낙담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현실 속에서 직면하게 될 때 저놈이 나폴레옹이 아닌 겹이여 그렇게 외침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병사들의 그 모습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임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 인생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성공한 삶은 실패가 없는 삶, 연약함이 없는 것, 아픔이 없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를, 연약함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삶에 실패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곧 그것은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러한 등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믿음만 좋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실 것이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실패와 연약함이 있다고 쉽게 가정을 하곤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거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쉽게 낙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의 걸림돌,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의 걸림돌, 내 인생의 걸림돌, 그것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환경적이든 관계적이든 누구나 싫어하고 외면하고 싶은 어떠한 이유와 조건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즉 그 만족하지 못한 그만큼 이 걸림돌을 찾거나 외면하려는 열망은 더욱더욱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 걸림돌을 찾아내려는 노력에는 두 부류의 극단이 있는데, 먼저 그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외부에게로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사람은 강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모습은 항상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약점을 숨기기 위해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을 확신시키는 데에 그 사람은 굉장히 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기도 하지요. 자신의 약점에 대한 숨기기 위해 상대방을 공격함으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자기가 행한 잘못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자기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과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 사람, 그 사람은 약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실패하고 또 쉽게 좌절합니다. 가리고 싶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드러냅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 그가 그 약점을 가리기 위해 취하는 모든 행동을 그대로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나 때문이야, 그렇게 비하하며 패배를 인정하지요.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많게든 또는 적게든 치우쳐 있던 이 두 극단 사이에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 양극단 모두의 종착점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 자신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사건,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걸림돌로 변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강점, 자신의 능력,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우월함,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멋진 이상들, 비전들, 또 그 반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어떤 사람이 치명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결함, 결핍, 실패, 약점, 그 모든 것은 결국 그 양극단으로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은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망하지요. 분노합니다.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한다고 생각되는 걸림돌,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독특한 어떤 역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강점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실패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게 되지요. 반대로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약점이 오히려 진정한 성공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제13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한때 그가 쓴 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오거돈이라는 사람이 계십니다. 그의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의 재직 중에 있었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었던 한 사람이 말을 더듬는 오 장관을 겨냥해서 장관의 답변을 느릿느릿하게 하는 부분을 빼주세요라고 비아냥거렸고 또 반말까지 해가면서 그의 어투를 흉내내고 장관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오 장관의 장애를 이유로 모욕한 것이 알려지면서 오 장관을 응원하고 그 의원을 제명하라고 한때 인터넷이 들끓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 장관이 장애인의 날에 올린 인터넷 편지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글에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 여러분, 장애인이면 누굴 떠올리십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바로 장애인입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물론 장애 축에도 끼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보실 분들도 있습니다만 의외로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사람 대하는 게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군대 생활은 잘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업무 보고는 잘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멋지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말을 더욱 더듬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저는 해군 장교로 군 복무를 무사히 마쳤고 누구보다 아름다운 여인을 반려자로 맞았고 지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하는 말 더듬는 여대생의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 보고 방송을 보고 말 더듬이도 장관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는 글을 보고 참으로 기뻤습니다. 이 글이 올라온 홈페이지는 하루 만에 5천 명의 방문자를 넘어섰고 방명록에는 같은 처지의 말 더듬이들이 말 못할 가슴앓이를 털어놓고 그를 응원하는 댓글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더듬는 정도는 그가 한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책을 읽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말을 더듬었었다고 합니다. 교우님들 충분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원망하며 그것을 밀쳐내지 않고 그 걸림돌을 끌어안았을 때 그것은 오히려 그를 분발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글에서 엿보듯이 그는 외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깊은 성숙도 그것을 인하여 만들어내었던 아름다운 도구로 그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를 공격했던 상대당 국회의원은 상대보다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때문에 도리어 자신의 가난하고 초라한 내면이 폭로되어 망신만 당하고 말았습니다. 즉 자신이 상대보다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되레 자기 자신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0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보면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이 사람들의 거치는 바위와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사실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토록 열망하고 대망했던 그가 바로 자신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결코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메시아를 알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너무나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들은 너무나 열정적이었고 자기들이 너무나 우월하며 훌륭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열망과 열정, 우월감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 생각에만 집중하였지 한 번도 자신들의 생각을 겸손히 진리 앞에 반추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자신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재단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방법에 맞추어 그 하나님을 자신의 위치로 끌어내렸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모셔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결코 메시아를 모셔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고 달리 말하면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본문 속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대변하는 한 문장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니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즉 그것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만한 한평 공간도 여유도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것을 진술하는 문장입니다.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창조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의 앞장인 누가복음 1장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려고 마리아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서의 행간을 읽으며 이러한 상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천사 가브리엘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말입니다. 불과 같은 구름 속에서 내려오는 만왕의 왕, 메시아가 나타나는 곳마다 영광의 광채가 발하고 악인들이 멸망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러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기가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리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식을 전하러 천사 가브리엘이 파송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그때 마리아를 찾아갔던 천사 가브리엘이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기가 되신다. 납득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온 우주조차도 그분을 감당할 수 없는데 인간의 육체가 또한 더군다나 아기라니 말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일일이 안아주어야 합니다. 먹여주어야 하지요. 얼러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 외에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신생아이지 않습니까? 심하게 만질 수도 없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습니다. 생명이 전적으로 그 어머니에게 의탁되어 있는 전적인 수동적 상태입니다.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로 간 가브리엘은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러면 그의 어머니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군주였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훌륭한 위인이었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이가 위대한 인물이 아닐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리아와 약혼한 요셉은 또한 어떠하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수염에 톱밥을 묻히고 허드름한 노동복을 입고 이 평범한 노동자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양육하고 그 메시아의 생계를 책임지고 그 메시아를 교육하고, 만일 그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가 변덕스러운 사람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에 결혼을 앞둔 딸을 가지신 아버지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딸이 남편감이라고 불쑥 어떤 한 남자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만감이 교차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내 딸을 맡길 수 있을까? 그의 성품은 어떠하며 그는 어떠한 존재인가?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할 것입니다. 직장은 어떤가? 주파나를 굴릴 것이고 성실한가? 그렇지요. 저 또한 어린 딸을 둔 한 아버지입니다. 제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품에 안고 옆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저는 어쩔 수 없을 줄 모르게 참으로 행복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혹 잘못 키우면 어떻게 할까? 참 많이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러한 생각, 제 그러한 열심은 실은 그것은 그 아이 때문이 아니라 제 속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향하는 두려움이었고 제 자신을 향한 어떠한 만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향한 저 자신의 만족함은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참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양육을 바르게 하나.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일관되지 않은 엄격함들이 양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경험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왜곡된 창이 햇빛을 왜곡하여 비추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 마음, 그 아버지 사랑의 빛을 제 자신의 상처난 왜곡된 창으로 그 빛을 왜곡되어 제 아이에게 비추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제 인생의 걸림돌에 대한 밀쳐냄의 또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이후에 치료의 과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자신 속에 연약함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성령님은 저와 제 아이를 만져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하여 성령님께서 저의 그 연약함 때문에 제 내면에 생긴 어떠한 것들 그것을 간혹간혹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브리엘이 가졌을 법한 이러한 의문들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하며 허점투성이인 우리의 삶 속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느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겠습니까? 도대체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기에 당신 자신을 이렇게까지 낮추어 오시는가?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인간은 정작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할 한평 남짓 공간도 그들은 남겨놓을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1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16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장소는 축축한 유대의 감옥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후 2000년 동안 계속될 그 영적인 대혁명의 방아쇠를 당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옥 속에 갇힌 그 순간만큼은 세례 요한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윈 뺨에 헝클어진 수염, 그의 얼굴에는 무엇보다도 그 자신을 괴롭혔던 깊은 당황의 빛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라 그를 가르쳤던 그 사역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고 그는 거침없이 선포했으며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서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 지금 그의 생각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행동은 용기 있는 선포가 아니라 혼란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은 가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아보아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그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사람들을 참으로 옳은 메시아에게 보내었는지 알아보아라. 내가 옳았는지 아니면 내가 속았는지를 알아보라.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그 속에서 그가 보고 싶어 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보았던 예수님은 병든 사람이나 돌보고 가난한 사람, 죄인들의 친구가 될 뿐 억압당하는 이스라엘의 민초들 로마로부터 부패한 권력으로부터 회복할 어떠한 힘과 권력과 영광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 걸림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보면 로마서 9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연약함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우리에서 짐승의 밥통을 침대로 삼아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가장 낮고 비천하게 태어났기에 이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끌어안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이라는 달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분이 그러셨습니까?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 삶으로 걸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쓰라림을 겪었기 때문에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그로 인한 실패로 몸서리치는 사람들의 진정한 치유자요 위로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죄인처럼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어두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그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은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기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연약함과 고난, 그것은 사람들의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연약하다, 아프다, 고난이다, 그것은 피해야 할 악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없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우월하게, 남들보다 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졸랐던 요한의 형제들처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그러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혹 아닙니까?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우월하게 되면 될수록 그 우월함 때문에 오히려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는 올무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걸림돌이신 그분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약한 것을 자신의 스스로 몸에 짊어지십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연약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을지언정 예수님 자신에게는 나 자신의 성공의 걸림돌이라고 외면당하는 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릴 수 있고 자기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을 스스로 포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가정에 인자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누울 곳이 없는 그러한 삶의 권리들을 포기하십니다.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포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지요. 자녀들은 어릴 때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지요.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가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지요. 철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는 비로소 진정한 효도를 하게 되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자녀들은 그 아버지 앞에 효도하면서 자기의 권리들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참으로 자기 자신을 부모를 향하여 살게 되지요. 그것을 효도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언제 가장 기쁨을 가집니까? 자식이 자기를 공양할 때 기쁨을 가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가 가장 기쁨을 가질 때는 이러한 때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자녀가 기뻐할 때입니다. 그 자녀가 살면서 자기의 삶을 기뻐하고 자기의 인생을 기뻐하고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가능성을 마음껏 펼쳐나가며 기뻐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기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지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에게 주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주는 그 무엇의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는 너 자신을 인하여 기뻐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만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과의 밀월이 시작이 됩니다.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서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마음껏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살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친밀함 속에 깊이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 아버지의 숨겨진 마음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제 그는 성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앞에 자기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갈보리 위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혼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감추어진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시집을 가면 철을 든다 그러지요. 남자들은 자녀를 낳고 가장의 책임을 질 때에 드디어 자기를 양육했던 그 아버지의 어깨를 바라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속에 숨겨졌던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고 하지요. 우리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예수님처럼 이제 스스로 우리의 권리들을 내려놓고 연약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게 되시죠. 이것이 연약함의 영적 승화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승화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 속에 걸림돌이라고 여겨지는 연약함을 밀쳐내는 데에, 외면하는 데에 헛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아름다운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께 보여드리면 그리하여 우리의 친밀감이 깊어지면 그 연약함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동일한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는 주님의 치유의 회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빌 맥체슨이라는 미국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8살의 나이로 1964년 콩고 내란 때에 그곳에서 살해되었습니다. 그가 콩고로 가기 전에 나의 선택이라는 예언적인 시를 썼습니다. 그 시는 이러한 것입니다. 아침 8시 나는 햄과 계란으로 마련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가 되면 짧은 스테이크로 점심을, 그리고 일과를 마친 후 다시 저녁을 들겠습니다. 방마다 전화가 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있는 거실과 예쁜 커튼으로 꾸며진 문, 그런 초현대식 집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들로 잘 정돈된 아늑한 방, 스프링이 들어있는 폭신한 안락의자, 그리고 조그마한 텔레비전 한 대를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릴리의 비천한 자, 나를 따르렴.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쉴 만한 굴이 있으나 나는 너에게 잠자리도 줄 수 없구나. 내 자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자란다. 한 조각 음식도 없이 주님은 40주야를 홀로 금식하셨습니다. 멸시당하고 거절당한 채 그분은 계속 그 길을 가셨고 성전의 휘장이 찢겨져 나갈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번민을 겪은, 안식을 줄 아무런 육신의 친구도 없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 예언자가 말하길 그는 모욕을 당하시고 매맞은 바 되었고 멍들었으며 그에게서 붉은 피가 흘렀다고, 그가 정녕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일진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렵니다. 그 어떤 다른 길도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영혼을 위한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걸림돌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걸림돌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면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든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든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남을 공격하든 자기 자신을 비하하든 그 처절한 끝없는 싸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될 뿐입니다. 내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나지만 않았다면, 내가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한없는 후회와 원망 속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나처럼 실패한 인생이 아닐 것이라고 회한과 좌절의 세월을 보내게 하는 걸림돌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남들보다 열등한 환경과 처지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스스로를 찢는 그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걸림돌은 단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입니다. 진정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게 있는 어떤 인생의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신앙에 투사하여 걸림돌의 원인을 찾으려 극단으로 나아가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세상의 시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걸림돌 안에 있는 연약함과 고난 속으로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비로소 우리는 아기 예수를 거절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모셔드려 우리의 분노와 상처를 내려놓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죄악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초라한 말구유에 오셨지만 그 속에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의 연약한 곳으로 희망과 구원의 통로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존재라고 불리워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함 가운데 아우성치며 외쳤던 우리의 그 아우성들을 잠잠히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분노와 그 두려움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 가운데 이기며 주님이 연약해지심으로 그 모든 연약함들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치유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속에서 그것을 외면하려고 했던 그 외침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능력이시오, 주님이 생명이시오, 주님이 주권자이시기에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우리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 연약해지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